잘 되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네, 새로운 컨텐츠로 이렇게 찾아왔어요. 라디오 듣듯이 들으면서 여러분들 뭐 작업하시거나 일하시거나 운전하시거나 아니면 출근하시거나 이런 분들 많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오디오 컨텐츠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집도 없고 가감 없이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또 혼자서 이끌어 가기보다는 네,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임상 심리사 인 저의 지인을 데리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불러야 되죠, 우리가? 그냥 지민쌤?
네, 저는 주로 선생님이라고 불리니까 지민쌤이라고 해주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민쌤과 함께 네, 이렇게 오늘 함께 해볼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제가 사연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사연을 일단은 받기는 받았는데 그 전에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고, 그 전에도 저한테 사연을 진짜 많이 보내주신 게 바로 이 주제였어요. 이 결혼 관련된 주제였거든요. 또말 많은 소녀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영상들이 뭐 결혼이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는 이제 컨셉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 제목이 언니는 니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연을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뭔가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회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잖아. 내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우리는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편파적으로 고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너무 이거 보내면, 이 사연 보내면은 욕먹는 거 아니야? 이런 사연 보내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있는 걸 여기다 이렇게 좀다 담아가지고 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이야기해 볼 주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30대 후반까지 결혼을 안 하면 생기는 일. 뭔가 되게 어그로가 낭낭하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30대 초반에 저는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도, 너 결혼 이제 해라. 이제 좀 결혼해야 되지 않니? 이런 잔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연애 고민 같은 거를 예전에는 사실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 결혼하던 즈음에는 제가 이야기를 전혀 안 했어요. 왜냐면,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입을 댈게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네,
된다.
그쵸.
이런 사람 만나야 된다, 저런 사람 만나야 된다. 근데 그냥 네가 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듣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아, 큰 결심을 할 때는 내 마음을 따라야 한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냥 저는 고민 상담을 안 했기 때문에 뭐또더 어떤 잔소리 같은 거안 듣고 그냥 결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지민쌤 같은 경우는 지금 미혼 혹은 비혼이시잖아요.
미혼인 것 같습니다.
아,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럼요. 저는 비혼이 아니고 결혼 너무 하고 싶고요. 네, 저의 고민이기도 하네요. 결혼은. 네,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지민쌤은 86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37살
네.
한달 남았죠. 이제 내년에 38살이 되는데 왜 나이
네.
먹는 거 괜찮아? 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한살 그냥 더 먹었을 뿐이에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서.
아, 그게 이제 두려운 건가?
그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우선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지고요.
나이가 들수록요?
네. 30대 후반이 결혼을 안 했을 때 생겨서 나쁜 일보다는 생겼으면 좋겠는 일들이 안 생겨서 나쁜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오.
우선 소개팅이 정말 쉽지 않아요.
소개팅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저도 친구들한테 진짜 많이 듣기는
네.
해요.
우선 잘 들어오지 않고요.
이미 다 30대 초반부터 다 소진한 거 아니에요? 인맥을?
그쵸. 그리고 이제 남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각자 자기의 개성들이 강해지잖아요.
나이가
나이가 들수록.
들수록.
그러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각자 사람을 보는 눈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굉장히 빨라지고 좀 나름대로 자기의 주관에선 정확해진 부분이 있으니까 더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아, 좀 아닌 것 같으면 금방 포기를 하는구나.
그쵸. 그러니까 한번 제가 저는 사실 서른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소개팅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아유. 네, 작년엔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진짜요?
네. 근데 올해 제가 딱 10번 했어요.
많이 했다.
많이 했죠.
아, 친구 많은가 봐요.
정말 온갖 데서 다 해주셨어요. 온갖 데서 다 해주셨는데 그래서 직접 지인은 한 분도 없어요. 다리를 두 개, 세 개 건너서. 주변의 지인들은 다 씨가 말랐고, 다 그분들이 누군가한테 누군가한테 해서 결국엔 그냥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서로가 다 모르는 상태로 만나는데, 두 번 만난 분이 두 명 정도밖에 없어요. 두 번이라도 그 이상을 만난 분이.
아, 그러니까 애프터가 이루어진 게 두 번뿐이다?
네, 두 번밖에 없어요. 아. 제가 해서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가 했지만 저도 만나봐야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만남을, 20대는 뭐 싫어도 세 번은 만나라 그러는데, 30대는 그게 없는 것 같다.
시간 낭비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사람은 이제 볼 줄 아니까 못 바꾼다는 걸 아는 건지, 아니면 내 스타일이 정확해서 그 사람 아닌 사람 별로 만나기 싫은 건지.
그게 다 복합적인 것 같긴 해요. 더 만나봐야, 마음이 조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게 이제 명확하게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는 사실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게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각자 내가 노력해서 갖고 갖추게 된 게 있는 것만큼 상대도 이런 걸 좀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게 뭐 꼭 절대적으로 되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내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했을 때는 우선 못 모르고 나갔다가 이제 뭔가 확인이 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그죠.
그런 부분들이, 아, 이거는 바꿀 수도 없는 요소인데, 내가 여기에 대한 불만족감을 내가 뭔가 감당을 못 하겠다. 그러면 저도 굳이 또 만나면 정드는데.
그죠. 그런 거지. 예를 들면 나는 꼭 기독교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그렇지 않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동대문에서 새벽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 시간이 안 맞구나.
네. 자정에 일을 시작해서 정오까지 일을 하세요. 근데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호감도 많이 표현해 주셨고 근데 감당을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쭤봤을 때 스케줄이 변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치. 결혼 생활이나 이런 걸 내다봤을 때 나는 그렇게 밤낮을 바꿔서 살 일이 없는데 그걸 좀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요소이기도 했었죠.
맞아. 그리고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입맛. 그 식성이 절대적으로 네, 네.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게 안 맞춰지는 경우는 좀 살면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맛을 포함해서 그런 뭐라고 하지 생활에서의 모든
네,
것들이
네. 저 맞아 맞아
그 반납 패턴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플러스 술.
아, 술 문제. 네.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술을 저는 못해요. 근데 상대가 술을 너무 좋아해. 막 취미이자 특기가 술이야. 그러면 서로가 불만족스러운 거죠. 난 그쵸, 그걸 그쵸. 같이 즐기지 못하고 상대는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너무 큰데 그걸
행복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또 그런 분과 연애도 과거에 해본 걸 떠올려 봤을 때 아, 그 술에 대한 기호가 너무 극명히 갈리면 그게 은근한 스트레스, 은근보단 좀 더 심한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 그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게 딱 얘기를 다 듣고 봤을 때 이제 그런 건 것 같아. 안 행복해질 바에는
맞아.
굳이 결혼이라는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네.
좀 어느 정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정해놓고 그거를 안 벗어나려고들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나 30대 초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거에 더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면 30대 나이가 좀 들면서는 지나친 문제가 예상이 되는 걸 막자.
너무 공감된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거를 갖추는 사람을 그만큼 만나기도 어렵지만 실제로 좋은 걸 가진 것보다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걸 안 가진 게 더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나친 갈등이 예상되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불일치들을 상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술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고 내가 그걸 잘 이해할 수 있고 나는 못 마시지만 오케이 뭐 너가 취해서 좀 이렇게 비틀비틀해도 좀 깔라가 돼도 상관없어 하는 사람이면 왜요? 뭐 문제 없죠.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래서 자기에 대한 파악도 나이가 들면 좀 더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딪히지 않 나누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한번 만나면 마지막 기회라서 두 번은 없을 수도 있잖아.
없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왕 만날 때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 너무 시행착오가 예상되면 굳이 그 길을 가봐야 되나, 젊을 때 가봤는데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만남이 쉽지 않은 것.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태도가 이성을 만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좀 행복에 대한 태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무슨 즐거운 일이 있어야 행복처럼 느껴졌거든요. 뭔가 좋은 사건이 있으면
그쵸,
행복.
맞아요.
지금은 문제가 없으면 행복이 네. 행복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고르는 것도 같은 이제 연장선상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게 곧 무난한 관계. 이자 또 뭐 좋은 결혼 생활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행복을 정의하는 표현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약간 시니컬하다.
그러니까 그냥 행복감이라는 거는 되게 막 마약처럼 짜릿하고 이렇게 큰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느끼기가 어렵지만 그러니까 불행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 정도를 행복이라고 보면 그냥 일상이 비교적 또 살만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거의 매일이 행복이죠.
네, 그럴 따지면. 수 있는 거죠. 큰일이 맞아, 안 생기고 비껴간 거잖아요.
맞아요,
되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행운이 따른 하루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 도 들고.
그렇구나. 이런 질문이 사실은 되게 어이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결혼을 이제 할 마음이 있었는데 뭐 때를 놓쳤든 뭐 어쨌든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안 한 이유가 궁금해요. Why?
저는 표면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을 하자니 제가 이제 진학이 늦었어요. 서른에 대학원을 갔어요.
맞아 맞아.
대학원을 2년을 갔고 그 사이에 연애는 했어요. 근데 과업을 어쨌든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 목표의식이 되게 컸기 때문에 우선 대학원 다니고 저희는 또 수련이라는 과정이 있어서 3년은 또 병원에 이렇게 매여 있는데 그 스케줄이 뭔가 결혼을 준비하거나 하고 있는 일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서
그쵸. 병원에서 진짜
거의 뭐 수면 박탈 같은 생활이었기 때문에 잠도 거의 못 잤고 그래서 그때도 역시나 연애는 하고 있었지만 뭔가 결혼으로 준비를 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걸 사실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고 또 그치만 더 근본적으로는 결혼을 결심할 만한 사람을 못 만났어요. 뭐 전쟁 통해도 결혼하고 아이는 낳으니까요. 근데 그 정도로 내가 이 과업의 중요함을 뭐 뛰어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치기 할 만큼의 강한 확신이 드는 사람을 못 만났던 것 같고
근데 그게 대부분의 아마 조금 늦게까지 공부하시거나
네.
아니면 일이 중요하신 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업을 어쨌든 하던 일을 스톱한 다음에 학교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그냥 재미삼아 해보자 하는 마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로 어쨌든 여기서의 성공은 이걸 제대로 완수하는 거니까 나 다른 걸 앞에 끼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지민쌤은 임상심리사가 돼야
네.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거를 좀 뒤늦게 그쵸.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 스톱을 할 수가 없었던
네.
거죠. 이미 난 늦은 길인데.
그렇죠. 딜레이 되는 게 너무 끔찍했고 그러니까 무조건 최단 기간에 이 과정을 맞춰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컸으니까 그리고 이제 동시에 뭐 연애를 하고 있지 않았던 그 기간 중에도 연애를 하기 위해 뭔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해서 소개팅을 했다 연애를 잠깐씩은 했었지만 결혼을 해야 되니까 당장 이제 뭘 해봐야겠어 이런 준비는 애초에 할 생각을 하지도 못했었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였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유튜브에도 그런 콘텐츠들 많은 것 같고 어떤 스펙을 쌓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 스펙 없이 나이가 어린 게 낫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왜 되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연히는 안 해도 솔직히 많이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같은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사람이 있었다고 치고 근데 이 사람을 선택하면 내가 결혼은 할 수 없어. 아 결혼이래. 이 사람을 선택하면 내가
임상심리사를 못해.
맞아. 다시 할게요. 네. 이 사람을 선택하면 내가 임상심리사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과 그러니까는 결혼 중에 선택을 하라면 어떤 길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거 정말 개인차가 심할 것 같아요. 이 질문이. 근데 저는 되게 확실하게 자아실현이 더 중요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전혀 후회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전혀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나이가 어려서 결혼을 한 삶과 결혼이 늦어지더라도
혹은 안
안
하더라도요?
하더라도 내 직업적인 것, 사회적인 장면에서 내 역할이 분명하게 있는 것두 가지를 놓고 보면 저는 확실히 후자가 저한테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불안한 건 분명히 더 생겼어요. 불안은 많이 커졌지만 선택 자체를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네.
이거는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유의미한 이야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에 닿는 데서.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그 나이대별 상황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누구 못 나가던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20대인데요? 다또 고백도 받아보고 사귀자는 사람 매몰차게 거절도 해보고 뭐 사귀다가 내 마음에 안 들게 한다고 진짜 막 아주 대차게 뭐 이렇게 막 저기도 하고 헤어지자고도 하고 이런 거다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경험이 좀 적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나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세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들도 결혼이 급하지 않고,
네,
여자들도
그쵸.
결혼이 급하지 않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서로가 갚지를 못하는 상황,
응.
그런 상황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 나이대별, 아니면 상황, 그러니까 나이대별 혹은 시대별로 그게 좀 달라진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만약에 저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소개팅을 했을 때 양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우선 20대 때그 많은 대학생분들 뭐 2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그때는 남자분들이 대부분 애프터를 되게 적극적으로 해요. 거의 대부분. 애프터를 안 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안 들어오면 오, 되게 특이한 경험처럼
기분
느껴졌어요.
더럽네. 네가 감히 나를 막
근데
이런.
왜 뭔가 여자는 그렇잖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애프터는 받아야 되잖아. 20대 때는 애프터가 대부분 들어왔던 것 같은데 남자들이 사회 초년생이 되기 시작하면 제가 듣기에는 이제 그때 소개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자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회가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눈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 굳이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너무 쌓여 있거나 특히 이제 좀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경우엔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애프터가 안 들어오는 빈도가 급격히
아, 그래요?
증가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이 사회초년생이 되는 나이대의 사람들 내가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사실 이건 좀 개인적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상대적으로 나의 어떤 하고 있는 일이 그분들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 회사로 치면 뭐더 조금 더 좋지 않은 회사였다든지 이렇게 약간 스펙의 차이
아,
있잖아요.
왜냐면 일을 늦게 시작했으니까 자리를
네.
좀 나이에
그런 건
비해 덜
있었죠.
잡았다든가
네.
그런 게 있을 수
그런
있겠다.
영향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 사회 초년생의 나이로 들어올 때는 서로가 갖추고 있는 것들의 차이가 좀 많이 생기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발을 들여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학생이거나, 내지는 취업 준비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서로 현실적인 차이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도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는 확실히 애프터가 많이 안 들어왔고, 대신에 소개팅의 횟수 자체가 그렇게 적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하면 주변에서 지인들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아는 지인들을 소개시켜주는 경험들은 많았는데, 그게 한 30대 초까지의 일들?
그러니까 결혼을 많이 안 했을 나이까지.
그쵸. 네. 비교적 이제 미혼 남성들이 각자의 지인들한테 제법 남아있을 시기이다 보니까, 그때는 소개팅이 그렇게 막, 그 나름 빈번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진학을 했고, 30대 초에서 이제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주변에 이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없어.
아, 소개해줄 사람이
없어.
없어.
나 아무도
맞아.
없어.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남사친들이랑 다 연락을 끊어.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없는 거야, 실제로. 인력풀이 너무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구나.
네.
오.
그러니까 소개를 시켜줄 사람 자체가 없고, 그리고 이제 남자분도, 이건 남녀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이제 자리를 잡으면 대부분 결혼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 들어가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정해진 군 안에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 근데 누구나 그래요.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거는 좀 정해져 있어.
네.
그러니까는 그 남자가 그 남자라는 말이
그런가
사실은
봐.
그 남자가 그 남자 아니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쵸.
만날 수 있는 남자는 그 남자가
맞아요.
그 남자인 게 맞아.
저는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이 가장 흔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30대 초에 소개팅을 했거나 내지는 20대 후반부터 만났던 분들이 있으면 33, 4살, 뭐, 늦어도 한 5쯤에 굉장히 많은 비율이 결혼을 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숫자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30대 후반으로 넘어와서, 소개팅의 빈도, 물론 이제 작년, 올해는 좀 특수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특별히 많이 했던 해인 것 같은데, 또 어떤 게 생겼냐면, 훨씬 더 교양 있고 매너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만났어요. 네.
왜?
나이가
왜요?
확실히 많아서, 저도 그걸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성숙해지는 건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사회 초년생들이 조금 이렇게 어설프게 세련되지 않은 방식으로 허세나 자신감을 드러냈다면, 이분들 좀 이제 익었어.
겸손할 줄도
네, 그런 것
알고.
같아요. 안에서의 자신감은 있겠지만, 그걸 드러내는 방식이 분명히 더 세련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호감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반응을 구분하기가 좀더 어려워진 것도 있어요.
약간 뾰족하지 않구나,
네.
사람들이.
처세가 늘다 보니까, 다들 나가면 대화를 너무너무 재밌게. 20대 때는 가면 남자분들 되게 수줍어서 얘기도 잘 못하거나 재미없게 이렇게 진행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쯤 되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말 잘해. 재밌어. 그리고
레파토리 있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과 두 번째를 만날 거다, 만나지 않을 거다는 대부분 거의 그날 그 자리에서 애프터를 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자리나 그 당일에 얘기하지 않은 분이 며칠 지나고 나서 만나자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되게, 이 시기는 매너 있게 나와서, 즐거운 자리를 갖고, 마음에 이제 딴 마음을 먹는 거지.
탈락,
탈락 안녕?
패스, 페일, 이거
하지만 난
해가지고.
카인드한 사람.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랑 잘 됐든 잘 되지 않았든, 오래 만났던 분들이 나이대는 많았지만, 그간 만났던 제 인생에서 소개팅을 해서 거쳐왔던 많은 분들 중에 가장 매너 있고 괜찮았던 분들이 더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차이들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완전히 열어놓고 사는 것과 어느 정도
그쵸.
닫힌 상태로 사는 것,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물론 지금의 생활이 더뭐 안정적이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장단이 있죠.
또 어떤 짜릿한 재미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많이 이제 싱글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잔소리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 입을 대는 거.
맞아요.
그게 너무 짜증날 것
네.
같아요.
되게 짜증나고, 되게 짜증나요. 저는, 독립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독립한 거예요?
그럼요. 저희 엄마가 지리산 도사님한테 작년 4월에 120만 원을 주시고,
구슬했어?
아니요, 지리산 도사님이 지리산에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120만 원을 이제 줬다는 얘기를 언니를 통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엄마들한테는 그게 정말 위기인가 봐.
간절한 거야,
30대
그만큼.
후반에 딸이
네.
결혼을 안한게 너무 정말 급하고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가 봐요.
사주를 봤더니 얘는 좀 외롭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지리쌤을?
기도를 해라. 그래서 120을 줬는데 이제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언니가 엄마가 이런 걸한거 같애란 얘기를 듣고 엄마한테 이제 추궁을 하니까 엄마가 안 했다 그랬어요. 안 했나 보다 했죠. 근데 제주도를 갔는데 그때 엄마가 이제 한 3일 정도 있다가 저보다 늦게 왔어요. 엄마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엄마 핸드폰으로 띵동 문자가 왔어요. 9시쯤에. 따님들 기도 잘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 뭐라고 했죠, 엄마한테.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야, 너 자꾸 말하지 마. 엄마 이거 심리 치료한 거야.
심리 상담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심리 치료한 거래요. 엄마 너무 힘들어. 엄마 너네 결혼 안한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엄마 이거 하고 나서 그래도 마음이 편해졌어.
내가 결혼 안 했는데 엄마가 힘들어.
네, 너무 힘들어해. 그러니까 제가 독립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엄마는 뭐 빨리 해야지 어쩌지 이렇다기보다 이제 한번 저한테 창피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을 안 해서
안에서.
창피하다고요?
저는 저희 언니도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결혼식 같은 걸 다녀오거나 주변에 이제 시집장가 보내신 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오면 엄마가 기분이 급속도로 다운돼서 들어와서 굉장히 뭔가 메시지가 많은 눈으로 쳐다봐.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라 그랬어요. 자꾸 그렇게 쳐다보지 마. 말로 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막 창피해.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다가 제가 엄마 그거 나한테 굉장히 무례한 거야. 내가 왜 창피해? 내가 직업이 없어? 내가 왜 창피한 거야? 내가 뭐 죄를 짓고 살아? 내가 왜 창피해? 그래서 엄마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그랬더니 말은 안 하고 얼굴로.
눈으로 욕하고 있어.
얼굴 많은 근육, 얼굴 근육으로 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주 빠르게 나왔어요.
그 지금 엄청 만족하고 있죠.
굉장히 만족해요. 저는 30대 중후반을 넘겨서 결혼을 하시지 않는데 그 문제로 부모님과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나와서 살아라.
아, 그러면은 궁금한 게 나온 다음엔 엄마가 좀 잔소리가 줄어드셨어요?
소통을 거의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었죠. 저희 엄마는 저한테 이제 먹을 걸 챙겨주고 이제 그런 마음이긴 한데 제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 집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집을 구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침 먹지 마 10시 40분까지 갈게.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단호해지지 않으면 결국엔 사실상 방이 멀어진
아,
것뿐이지 한
맞네.
집에서 사는 거랑 다를 게 없겠구나 싶어서 그때는 굉장히 단호하게 제발 먹을 걸로 이렇게 갑자기 오겠다고 하거나 자꾸 집에 오려고 하지 마라.
엄마 자꾸 이러면 올 남자도 못 오잖아.
그렇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심지어 나이가 이렇게 관연한 딸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남자를 들일까 봐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너무 무순
결혼하기
아니에요?
너무 무순이죠.
남자를 만나길
너무
바라면서 또
무순이지.
데이트하거나 뭐
네.
집에 오거나 이런 것도 무서워하고.
무슨 남자를 만나면 우리 엄마는 다 임신하는 줄 알아. 그래서 왜? 근데 그게 너무 속 터지는
아니, 우리
거예요.
나이에는 임신도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집에 다 들어, 뭔가 집에 남자를 끌어들이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있어서. 근데 하지만 끌어들일 거니까.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해서 저희 엄마는 지금은 반찬을 전해주고 싶어도 제가 문 앞에 놓고 가는 것도 못하게 해요.
그럼 이제 지민쌤이 타러 가면은 김치를 타러 가면 이제 그것까지는 오케이.
네,
근데
그쵸.
가져다 주시는 건안
네,
되고.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집안에 남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문 앞에 왔다가, 뭐, 띵동했는데 내가 열었는데 남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안 된다. 예, 네, 굉장히 분리를 했죠.
언니 그거는 또 이렇게 되게 단호하게 잘
네,
하셨네요.
예전에는 많이 끌려 다녔는데,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잔소리 힘들다고 했잖아요. 뭐, 친인척들은 오히려 조심스러워하세요.
그래요?
스트레스를 줄까봐. 물론 이렇게 훈수두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새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얘기들을 나름 많이들 들으셔서, 이렇게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삼키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부모님은 목구멍에 안 삼키잖아.
근데 나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친척 결혼식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친척 중에 결혼을 안한 이제 친척이 있어요. 근데 그 어른들이 입을 꿈지럭꿈지럭꿈지럭꿈지럭 말씀을 못 하시고 그런 게 티가 나고 그 결혼
그치.
안한 친척은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약간 시선이 꽂혀가지고 막 따가워하는 그 느낌이
맞아.
막 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얘기는 안 하죠. 그리고 항상 이런 식인 거야. 작은 아빠가 던지면 작은 엄마가 스탑시키고.
아.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하진 않아.
그래도 교양 있네요.
아, 교육 있는
왜냐면
건가?
좀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시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완곡하고 나이스하게 결국에는 결혼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다들 조금씩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구도 나서서 안 해도 돼. 야, 하지 마. 요즘 세상에 뭐 결혼 안 하는 거 어때서? 이러신 분은 또 없는 거죠. 막 해라. 언제 할 건? 이렇게도 안 하시지만, 또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어때서 하시는 분도 없는 것 같고, 부모님도 여전히 본인의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가는 게 자기 역할을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른들한테는 중학생한테 고등학교 가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직장 있고
할말
이제
없으니까 그냥 하는
네.
이야기.
그냥 그리고 굉장히 당연한 수순인 거죠.
아,
결혼을 한다는 게.
결혼이.
네.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젊으신 분들의 생각인 것 같고, 어른들은 그게 자식놀이인 것 같고, 뭔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너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 언제 할 거야? 좀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말이고, 근데 이제 차라리 아주 확고하게 비혼인 경우에는,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든지 뭔가 입장을 딱 밝힐 수 있지만, 아니, 가고 싶다고. 아니, 안 가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가고 싶은데 안 되잖아, 마음대로. 근데 왜안 가니라고 물으면, 아, 그럼 데려와. 누구 소개시켜주면서 그런 소리는 하면 고맙기라도 하지. 근데 다들 뭔가 돈을 빌려줄 것도 아니잖아. 내가
그쵸.
집못 사는데 집 구해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더 듣기 싫은 것 같아요. 뭘 해줄 것도 아니면서.
내 얘기도 아닌데 듣기가 싫네 이미.
아, 그쵸.
이미 좀 싫고. 그리고 저도 좀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결혼 7년 차 임신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기 언제
애기.
낳냐는 이야기를,
아,
근데 난 너무 웃긴
맞아.
건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제 일을 워낙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고, 누구도 뭐 딱히 뭐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선택이 달라지지 않을 거를 너무 잘 알고, 또 너무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쟤네 그냥 안 낳나 보다. 다른 어떤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안 생기거나 안 낳는가 보다 하면서 이제 의례 안 물어봤는데, 나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별 의도 없이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혹시 뭐 아기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아니 없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기분이 나쁠 게한 개도 없는데 아 왜요? 시댁에서는 뭐라고 안 해요? 남편은 괜찮대요?
아주
이런다
무례한
나한테?
거죠.
남편이 낳기 싫어서 안 낳을 수도 있는 건데 뭘 남편이 괜찮고 시댁이 뭐라고 하는 걸 자기가 뭔 상관이야? 그런
맞아.
식으로 안 친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저도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기하고 싶은 게 결혼 앞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은 모든 인생의 매 단계에
맞아.
참 그런 걸 물어봐. 근데 또 그걸 안 물어보면 좀 약간 할 말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쁜 의도가 아닌 건 아는데 좀 선을 넘는다고 느낄 때가 많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사실 질문을 던져서 듣는 사람이 뭐 그냥 그랬어요, 이래서 그랬어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게 뭐 그냥 지나가는 대화에 가벼운 일상적인 대화일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가 조심스러운 건 굉장히 또 심각한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사람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감안했을 땐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특히나 임신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제 난임도 워낙 많고 불임도
그쵸.
많고 사실은 굉장히 애쓰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되게 돌멩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치, 맞아, 맞아.
그런 경우에 들었을 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사와 관련된 질문은 너무 사정을 빤히 알아서 요즘은 괜찮아? 라든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게 아닌 거면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심해야
친한 사람
되고.
아니면 안 물어보는
네,
게
그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깊이 걱정해서 혹은 내가 이렇게 관여하는 게 상대가 느꼈을 때 무례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가까운 사이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툭툭 물어보는 게 굉장히 무례할 수 있다. 그건 좀 서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이 30대가 연애하기 힘든 이유는 이제 살짝 이야기를 했어요. 좀 주관이 뚜렷해져가지고 뭐 서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더 탐색전을 하지 않는다.
그쵸.
내지는 아니 원하는 스타일이 너무나 확고하다.
기회의 빈도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 와중에 본인들 각각에 대한 주관들이 너무 확고해지고, 그게 되게 큰 문제인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사실은 돈.
돈.
네. 그러니까, 결혼이 결혼식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결혼식도 너무 비싸.
그쵸. 결혼식장, 그런 그 와중에도 요즘은 결혼식장 구하는 것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결혼식을 준비하고, 이후에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제 뭐 이후의 과업들을 생각했을 때, 그게 너무 쉽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이것저것을 따져봤을 때, 아, 결혼을 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선택이겠다.
그쵸. 비자발적인 비혼들이 많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늦춰지게 만드는 것도 있고, 안 하게 만들게 한 요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뭐 기회 문제나 이제 각자 자기들의 개성이 강해지는 그 개인적인 측면들도 있는 거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결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그것도 되게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요. 아이를 한명 낳아서 기르는 그 과정이, 그리고 워킹맘 친구들 보면, 너무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
힘들잖아요. 근데 게다가 이제 레귤러한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들을 너무
그쵸.
많이 보고,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마음을 먹었다가도, 저 삶이 결국 내 삶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걸 따라가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될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아주 서포트를 뭐 어른들 양쪽의 어른들이 해주시고 금전적으로 풍족해서 모든 걸 그냥 결혼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삶을 유지한다? 이게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대부분들은 다들 막 너무 여러 가지의 책임과 역할과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를 저는 결혼해서의 여자의 삶이 뭐 이렇게 힘들다고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행복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많은 책임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결혼을 유지를 하잖아요. 그것도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는 게 행복해서 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쵸, 그쵸.
근데 어쨌든 힘든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낳은 아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육아가 수월하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30, 40대 기혼 여성의 삶은 좀 힘들어 보이는 거는 맞고, 제가 봐도 맞고, 그리고 힘든 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비혼의 혹은 미혼의 그런 친구들이 부러워질 때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뭔가 남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아이라든가, 우리 아이를 봐주시는 어른들이라든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잘 못하지만, 솔직히 결혼 안 하고 이렇게 가벼운 몸으로 사는 거, 그런 게 부러울 때도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있어요.
아니, 마음이야. 얼마든지 들수 있죠. 나
맞아.
하는 일이 또 힘들고 벅차면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또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버거운 삶이 부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
맞아. 또 장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싱글의 장점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게 다알것 같은데,
아, 너무
그래도.
많죠. 너무
장점도
많은데.
일단 많아요.
그럼요, 많죠. 우선, 어렸을 때 싱글일 때는 이걸 장점이라고 크게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은 책임이,
그리고
그래도
나한테
나한테
대부분
대부분
포커스가
포커스가
맞춰진 맞춰진
거.
거죠.
역할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진 않잖아요. 우선,
그쵸. 내가 우선일 수 있는 거.
네, 내가 최우선일 수 있는 거. 그리고 30대 후반은, 뭐 조금씩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하셨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그래도 비교적 그간의 삶에서는 가장 여유가 있는 시기인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활동하는 것의 범위도 더 커지고 좀뭐 좋은 거 내지는 뭐좀 돈을 비용이 들어가는 뭐 물건을 사든 그게 어떤 활동이든 여행이든 그런 부분에서 풍족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싱글이 주는 거는 그걸 막 너무 계산하고 따지지 않아도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인관계도 대부분 다 이전처럼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유지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책임이 저한테 쏠려 있다라는 거가 뭐 나름은 또 그게 주는 부담도 있어요. 나한테 벌어지는 모든 걸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끔 불안하게 만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게 좀 홀가분한 거?
부러운데?
부럽습니다. 골치 아프진 않죠, 그래도.
저는 결혼하고 아기를 낳은 사람 치고 굉장히 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많은 것을 포기를 안한 편인데도, 그래도 저는 최우선이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았으면 나 지금 얼마나 날아다닐까? 이런
그럴 수 있지.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날아다니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자유롭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책임이 나에게 있지만 나만 책임지면 되는 거, 그거, 그리고 우선순위가 내가 될수 있는 거, 그거는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 남편의 얼굴을 봐야 되고, 이제 뭔가 아기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 아니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러니까
네.
혼자의 시간이 진짜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싱글은 그게 좀
너무
가능하잖아요.
좋죠. 그 시간이 너무 좋죠. 그게 이제 책임이랑 연결된 것 같아요. 그 책임을 질게 없으니까 일 끝나고 그냥 나 혼자 놀면 되고, 물론 이제 연애할 땐또 연애하면 되는 거고, 그치만 또 헤어져서 오면 다또내 공간이 있고, 그좀 독립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사실.
그쵸.
30대 후반의 싱글들은. 그래서 연애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되게 좋지만 대부분 또 자기 시간이나 자기 영역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거? 싱글이어서 그게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또 싱글이라서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좀 심리적인 것 같아요. 단점 중에 가장 큰 건. 지금은 전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좀
해결이 된,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 자랑이에요. 10번의 소개팅인 끝에, 한 명을 잡았습니다. 네,
짝짝짝.
그래서 지금 59일 됐고요, 오늘. 파릇파릇한 네, 신생 커플인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당장 결혼을 약속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있어서 이제 뭔가를 그냥 정말 심리적으로 뭔가를 함께 해줄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결혼이란 주제에 대해서도 그 막연하게 느꼈던 불안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물론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 아무도 못 만나면 어떡해? 라는 불안이 되게 컸어요. 저는 사실 작년 한해 동안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결혼이 반드시 할 거야 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곁에 아무도 없다라는 자체가 주는 압박이 되게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삶은?
막막했구나.
막막한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임상 심리를 하는 사람이고, 저희 그 직군에 있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상담을 받기도 해요. 자기 분석 차원에서. 제가 한 5월부터, 우리 이렇게 남자친구를,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한 4개월 동안 심리 상담 그 갔을 때 주제가 다 연애였어요. 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이제 소개팅을 한 번씩 할 때마다 그게 잘될 때, 안될 때마다 이제 너무 기분이 이제 파도를 타는 거예요. 기대를 했으면 한 대로 또 실망이 너무 컸고, 또 서로가 기대 없이 그냥 끝나면, 이 무의미한 행동,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죠? 막 이제 이런 게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근데 우선은 그게 거기서 벗어나다 보니까, 그 싱글이어서 이제 안 좋은 점 중에 누군가 만나고 있는 대상이 있으면 좀 덜하겠지만, 아무도 없이 그냥 싱글을 지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막연한 불안?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것, 그리고 커플들이 할수 있는 활동들에서 되게 제외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둘이서 해야 조금 더 맛을 낼수 있는 것들이
시너지가 나는
분명히, 네,
것들.
있죠. 그리고 사실 영화관을 가든 무슨 축제를 가든 이렇게 막 둘둘둘둘 짝지어서 온 모습들을 보면은 저는 지금 그냥 그게 그냥 정말 일반적인 그냥 뭐 벽을 보듯 이렇게 나무를 보듯 이렇게 보이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나만 혼자잖아. 난 혼자 서 있는데, 쟤네 다 손잡고 서 있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함께 할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라는 게 주는 위안이 되게 크죠. 반대급부로 이제 없는 분들은 그런 데서 오는 쓸쓸함이나 외로움 같은 게좀더클것 같고.
그런 막연함과 외로움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냥 영화를 같이 봐야 되고 밥을 꼭 누구랑 같이 먹어야 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런 활동을 좀 같이 하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클것 같아요.
맞아. 꼭뭐 혼자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든
네. 그런
그럴
분들은
수
더클
있겠다.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결혼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좀 솔직하게 듣고 싶어.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결혼을 했던 뭐 시대나 나이 한 8년 전뭐 이때와 지금 나이 혹은 또 지금의 가치관에서 또 중요한 게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결혼할 때는 저도 따지는 조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워낙 프리랜서로 불안정한 직업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상처가 좀 있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좀 성향이 되게 잘 맞았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눈이 좀 비슷했으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중요하죠.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절대적으로 지지해 줄수 있는 사람. 그런 게 저는 가장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회 진출이, 본격적인 사회 진출이 좀 늦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거를 안 보진 않지만, 그렇다고 당장 집을 사서 산다든지, 전세를 완벽하게 본인이 모은 돈을 다 얻을 수 있고, 이런 걸 바라진 않아요.
그냥 나와 비슷한 정도 수준만.
근데 저는 벌 능력이 있으면 돼요. 왜냐면,
놀지 않으면 된다.
놀지 않고, 성실하고, 자기 하는 일이 좀 확실하고, 그게 전문직이다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라 회사원이어도 상관없고 자영업이어도 상관없는데 본인이 하는 일의 영역에서 뭔가 그래도 잘 해내려고 하는 사람, 일에 대해서 좀 열정이 있는 사람이 저랑 가치관을 같이 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였고, 그리고 저는 제가 좀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여린 부분이 있어서 성향도 뭐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공감 능력이 좀 있고.
네, 공감 능력까지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고 남자 왜냐면 저의 섬세함을 남자들한테 기대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많이 느껴서 여성성이 막 강한 이런 남자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왜 따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말 예쁘게
자상하고
하고.
네. 그게 길게 봤을 때뭐 타오르는 사랑은 사실 어쨌든 좀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는 대인관계처럼 이어가야 되는데 관계를 매끄럽게 끌고 가는 데는 착한 사람이 착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맞아.
상식적이고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상대 좀 생각할 줄 알고 그래서 그런 게 확인이 되면 그 나머지는 서로 애정이 있으면 웬만하면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약간 그 배려도 지능인 것 같거든요. 제
중요하죠.
생각에는.
역지사지는 지능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어떤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감성적인 면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지능? 그런 게 있는
네.
게 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에 중요한 조건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아무래도 이제 상담하고 심리 검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부들 내지는 결혼한 이후에 이제 아이들, 어머니들이 오셔서 하는 고민들 중에 남편이 공감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나도 남편이 공감이 없어서 이혼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외도, 뭐 폭력
아, 그런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라,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한테 굉장히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왜냐하면 이제 특히 그런 여성분들은 되게 온정적이고 좀 따뜻한 대화를 주고받는 게 에너지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남편한테는, 그게 왜 고민인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왜 걱정인지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정말 철벽 같은 거죠. 뭘 얘기해도 다 얘기가 튕기는 것 같은 느낌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고, 이 사람이랑 앞으로 계속 잘살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와서,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따뜻하다, 공감 능력 있다, 이런 것들이. 근데 그만큼 되게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엄청 지대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걸 느끼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그전까지도 공감 능력이 뭐좀 약간 없다든가 따뜻하지 않다든가 이런 게 아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그거는 남자들이 절대로 공감할 수가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쵸.
그걸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마음을 쓸줄 알고 배려를 할수 있는 지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와이프의
네.
행복도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그럼요.
보고 진짜, 아, 맞아. 역시 따뜻함이 중요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결혼할 상대에게 딱두 가지만 봐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는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너가 꼭 보는 조건?
네.
이제 그거에 맞는 사람인지 봐라. 그리고 두 번째가 따뜻한지를 봐라. 이렇게
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 명언 대족이잖아. 이 생각을 했어. 이 과정 오히려 겪으면서 저는 진짜 이게 돈이고 뭐고 정말로 따뜻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물론 막 돈을 다 날려먹고 이렇게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사실 그런 거가 흔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냥 결혼 생활을 좀 풍요롭게 만드는 거는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진 못했지만 너무 공감하고 있던 바예요. 그 따뜻함에 대해서 저도 너무 깊이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결혼 생활의 퀄리티가 많이
많이
달라집니다. 네, 많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네.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금 59일 된제 남자친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따뜻해?
따뜻하다. 59일 돼서 그런가?
아유, 다행이네요.
159일은 어떨지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근데 또 그런 것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저희 남편한테 되게 높이 사는 부분이
네.
사람이 거짓말이 요만큼도 없어요.
아, 정직한 거.
그러니까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섭섭함이 많았어요.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여기에
맞아.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평가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성향적으로 감정적인 위로를 많이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제 스스로 해결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근데도 이건 좀 너무 선이 넘게 좀 로봇인 면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성격에서 오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고 신뢰가 있어요.
그럼요.
한결같음에서 오는
맞아요.
이제 심리적인 안정이 있어서 저는 그런 것도 또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게또 뭐가 있냐면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내가 싫어하는 면과 좋아하는 면은 되게 묘하게 붙어 있는 게 많이
맞아요. 동전의
있어요.
앞면
네,
뒷면이에요.
맞아요.
그
그런
영상에서 그
게.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이제 대인 관계도 좀 폭이 넓은 편이었고, 리더십도 좀 있었어요. 여자들 치고는. 그렇다 보니까 절 넘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나보다 배포 더 크고, 스케일도 크고, 사람도 더 많이 사귀고, 리더십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그 자기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
그래, 또 섬세하지
네,
못해.
자기 주장적이고, 좀 진취적이다 보니까, 섬세하게 여자들의 심리나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죠. 이제 자기 것이 더 중요하고,
네.
어떨 때는 여자친구보단 친구들이 더 중요해지고,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더 중요하고, 그럼 결국 내가 원하는 그런 자상하고, 따뜻하고, 나를 배려하고, 이거랑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냥 성향적으로 장점에
그렇죠.
딸려오는 단점인 건
맞아요.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좀 소심한 것 같고, 또 뭔가 남자답지 않은 것 같고, 또 예민한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이 또 너무 따뜻하고, 또날 너무 잘 헤아리고, 기복 없고, 이제 그것도 되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그러니까 어느 쪽에, 물론 이제 스펙트럼으로 보자면 뭐 중간 정도가 가장 좋긴 한데, 또 사람이 딱그 중간에 멈춰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나한테 더잘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완벽할 순 없어서.
맞아, 맞아. 아니, 좋은 사람 지금 만나고 있겠지만, 결혼 원한다 하니,
네.
또 어떤 좋은 결실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아, 우선은 저도 이제 결실을 맺기 위해 안 차이도록 열심히
안 차이도록.
잘
아,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진심으로 그 연애하는 상황 자체가 되게
네.
부러워요.
아, 정말요?
예,
아유, 또
진짜
제가
부러워요.
연애하실 때를 봤지만 그때 또
불같았지 뭐.
불같았죠. 그거 다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아, 다한 거다. 그렇게 또
그럼요. 다
생각하니까.
하신 거죠. 제가 예전에 그
그렇구나.
두 분이 앉아서 그 꽁냥꽁냥한 그 차에서 제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그 꽁냥꽁냥한 거 관찰했었죠.
아, 그렇구나.
부러웠습니다, 그때.
아니, 근데 진짜 순서의 문제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이 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사실 결혼하고 나서. 근데 또그 결혼이 주는 안정을 딛고, 또좀 자아를 더잘
맞아요,
찾은 케이스이긴
그러셨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또 저의 선택에 후회가 없고, 또 지민쌤 같은 경우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또 불안정한 관계 속에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나를 찾고, 그다음에
네,
나에게 또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맞아요.
찾아가는 여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다른 건
네,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에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을 한 사람들이고, 거기에 내가 한번 몸을 던져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고. 물론 이제 비혼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공감을 안 하실 테고 다른 이야기지만,
네.
어쨌든 순서의 문제다. 예,
네.
그리고 그 순서가 오는 환경의 다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고. 예.
저는 제가 그래도 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도 어느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정하고 내가 너무 갖춘 게 없는 상황에서 상대한테 너는 다 갖추고 있어. 이걸 바랄 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다, 뭐, 인생의 시계라는 거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늦게 가면 또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빨리 가신 분들은 또그 결혼해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좀 빨리 느끼는 거고, 뭐가 더 맞다고 얘기할 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마지막.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늦게 결혼을, 그러니까 요즘 치고는 아주 늦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37살
네.
맞나요?
네,
37살? 네.
맞아요.
37살인데 결혼을 안 하고 있었더니,
네.
이건 정말 좋더라 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37인데 안 하고 있어서 좋더라. 후.
뭐,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생겼다든가, 그런 게
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성숙해진 부분이 있어요. 전 그게 되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숙해서 관계를 깨뜨린 경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미숙했기 때문에 내 감정 컨트롤도 너무 못했고, 뭔가 싸워도 건강하게 싸우지 못했고, 근데 그 능력이 분명히 길러진 것들이 생겼어요. 저는 나이가 뭐 너무 헛먹지는 않았구나. 그래도 소통하는 스킬이나 이런 게 분명히 나는 그때 그때도 나고 지금도 나지만 시행착오가 그만큼 쌓였잖아요. 이런 행동이 관계를 정말 망치는구나를 어쨌든 피부로 경험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이제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예전처럼 그렇게 정말 다짜고짜 부딪히고 파이팅하지는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좀 생긴 거. 물론 그것도 이제 상대도 중요하지만 네, 상대에 따라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조금 큰 지혜는 아니고 조금 네.
지혜가 생긴
네,
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이전보단 조금 수월해진 거. 네, 그게 좀큰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아니 지민쌤을 모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상담을 이제 앞으로 해갈 건데, 오늘은 우리가 또 이제 지민쌤이 마침 또 저와의 또 상황이 달라가지고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무 재밌었고, 또 이제 서로를 더잘 원래 알았지만 알게 되는 그런
네.
이야기들 많이 나눈 것 같아서 되게 좋은데, 이런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결혼이 고민인 것 같고, 또 결혼을 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또 고민을 이제 계속
맞습니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결론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애가 있든 없든 결혼 생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람은 다 똑같은 크기의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나답게 가장 예쁘게 사는 게 너무
그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예쁘게 산다는 말이,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보기 좋게 산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것 같아. 담을 쌓아놓은 꽃밭을 가꾸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는 정원이 아니라 남들은 볼수 없는데 그냥 꽃밭이 예쁘면 내가 내 집에서 그 꽃을 볼때 너무
맞아.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자세로 삶을 살면 저는
네.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그 담장밖에 화단이 별로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 꽃밭을 잘 가꾸면서
맞습니다.
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네.
저도요.
지민쌤과 제가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뭐 고민이 있으면 DM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또 이렇게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또 여러분들 잘 자요.
잘 자요. 안녕.
안녕.